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시는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11절부터 18절은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행했던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루스드라에 가서 처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안진맹이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었죠.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는가.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앞에 있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아마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바울이 했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것을 본 거죠. 사실 이건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게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다 말씀 선포와 기적이 있으면 기적에도 눈이 가죠. 했던 일을 본 겁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다. 이건 아마 그 당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던 그런 관습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신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화 속에 있던 내용을 보면 신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내려왔는가 보다 이렇게 막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소문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미 제우스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소,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소나 화환들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타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또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 누가 봐도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반응을 보일 때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짜라고 의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적대하거나 의심하거나 이거는 아니고 도리어 지나치게 기적 행한 사람들을 높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이스라엘도 출애굽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홍해를 발로 건너고 광해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반응을 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어서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 이렇게 기가 막혀 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몇 번 이렇게 농담처럼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리곤 하지만 어렸을 때 애들이 너는 커서 무엇가 될래? 그럼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가 될랍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랬었다고요.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해서 밥벌이 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아서 뭐 그걸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애들한테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나 되니? 반만 년, 오천 년이라고 하지. 오천 년 동안 뭘 했니? 우리 오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오천 년 동안 음란하게 살았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다.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 유적들 다 불교입니다. 무속신앙했던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들 어떤 것들인가요? 금으로 만든 부처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그런 조상들 그리고 우리 당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은혜를 받지만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죄짓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빠져버리곤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반응을 보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14절부터 보면 이들이 했던 행동이 나와요. 14절에 보셔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야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도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하고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해 보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버리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기적이 행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그러니까 여지껏 과거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지껏은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무장관에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지껏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럼 그들이 다 무지한 가운데서 죄를 지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은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아 사람들이 바울이랑을 신처럼 섬기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 여지껏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18절을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이 18절 내용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나쁜 것입니다. 뭐냐면 좋은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했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사를 안 드렸다. 이것만 여기 끝났지. 아, 제사 드리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인데 바울이 했던 이 설교에는 이 말씀 사역의 내용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앞부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설교를 처음 앞부분에 조금 하다가 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설교했던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안타까운, 아쉬운, 또 어떻게 보자면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반짜리 설교만 하고 어찌 보면 설교를 도입 부분만 하고 그 이후까지 못 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이 상황과 관련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허락이 되면 우리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허락되지를 않아서 그 뒤에 설교를 못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되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만 더 열리면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제사를 안 드렸는데 19절에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럼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게 우상 숭배라고 알려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쭉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상황과 관련된 설교만 하고 정말로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복음 선포를 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끝이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가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 걸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바울이 지금 선포한 것처럼 지금까지 날마다 날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이런 큰 차원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구석구석 잘 알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데 본인이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 또 은혜를 잘 깨닫는 정도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잘 생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줘도 늘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불만이 많은지 또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만약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예전 같았으면 100년 전, 200년 전 같았으면 야 신이 내려왔나 보다 그리고 푸닥거리를 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앞에 두고 밥을 앞에 두고 매 끼니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참 우리는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없는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잘 깨달아서 내 삶의 구석구석 은혜를 베푸시고 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보다 우리가 더 주님의 역사심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또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